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례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모두가 다 그 착잡한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연초에 세웠던 그 거창한 각오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어느새 1년 이렇게 훌딱 가버렸는가 하는 그 허망함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신앙적인 시각을 좀 바로 잡는 일과 또 여러분이 이렇게 낭패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위로하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1년 우리의 이 삶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어쩌면 이렇게 준비하고 대처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틈도 없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건 뭐 이 1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저 하루하루 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보상도 받고 혹은 낭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뭐 워낙 처음부터 목표가 허황된 것이니까 당연히 낭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힘 주심과 약속 아래서 최소한의 보람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기대뿐만 아니라 열심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 없이, 아니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폭포의 수에서 떨어진 것 같이 정신을 차리면 언제나 연말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많이 세속적인데 영향을 받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둔한 탓일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어린 소년 하나가 예수님 따라 나온 무리 중에 섞여서 자기 그 한 끼 먹을 말하자면 도시락으로 갖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는데 주님께서 그것으로 그 무리들을 5천 명이 넘는 인원을 다 먹이고 열두 광주리 남게 거두었던 그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처음부터 가문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무슨 비전을 갖고 그 쓰임을 기다리고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고 보리떡은 보리떡 같이 컸고 물고기는 물고기 같이 컸고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된 것이지 본인의 의도나 무슨 야망이나 이런 것하고는 그 준비나 내용에서는 사실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약간 그 견강부회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고 이게 뭐 억지로 갖다 꿰어 맞춘다 그러실 텐데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런 일에 이제 불평 분자들은 전업주부들이십니다. 부인네들이 이런 문제에 제일 그 불평이 많으신데 93년도에 그 횟수를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 제가 이제 학위를 받았어요. 무슨 학위인지는 알 필요 없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운을 입고 저희 집사람 그냥 찍었죠. 그걸 동네 사진관에 맡겼는데 찾으러 갔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아뿔싸 아드님께서 학위를 받으셔서 기쁘시겠습니다. 그래 버린 겁니다. 우리 마누라가 완전히 돌아버렸죠. 난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부인네들의 모든 불평이 그죠. 난 뭐야 이겁니다. 그 난 뭐야는 뭐냐 하면 남편은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의 보람이라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무슨 공헌도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무슨 최소한의 지명도가 있다든가 남에게 뭐 어쨌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애들은 또 뭐 잘 커서 그 잘 큰 게 뭐 애들 탓인가요? 엄마가 극성스러워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 보냈는데 애들 크면 엄마 만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달랄 때 왜 안 만나잖아요. 지들끼리 가죠. 어디 같이 가져도 죽어도 안 가요. 이 나쁜 놈들이.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거울을 보면 돌아가신 엄마만 나오고 미치겠는 거죠.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예요. 난 뭐야 이게 뭔가 이겁니다. 이게 뭔가. 제가 아는 아주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선구자요.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연구하고 노력하는 뭐라 그럽니까? 그 전문가로서 동료들에게나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 평생을 그렇게 일하시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는데 그 퇴임식에서 동료들과 제자들이 모두 그 업적을 기리고 치하하며 감사하는 그런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행사 끝에 마지막에 마이크가 그 사모님에게 왔어요. 사모님도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일갈해버리셨습니다. 아니 밥 먹고 한 짓이 그 짓인데 그까짓 것 했다고 뭘 그만큼도 못했던 게 사람이요? 이게 그 사모님의 소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부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왜요? 남편은 나가서 뭐 사회적으로 혹은 뭐 직업적으로 뭐 공헌도가 있고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쓸모없고 늘 짐만 되는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밥통도 열 줄 모르고 라면 하나 삶을 줄 모르고 서랍을 열면 있는 그 양말 하나 찾아 신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자기는 죽지도 못한대요. 죽으면 틀림없이 남편 여보 뭐해 빨리 밥 줘 그럴 거다 이거예요. 부인 입장에서 보면 이 남편의 모든 것을 정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부인에 의해서 부인에 의한 부인의 남편이었는데 아니 대접을 혼자 다 받고 있으니까 부인이 뿔따고 화났죠. 마이크도 오지 않을 게 시간이 남아서 올 수 없이 왔다면 깨쌍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부 여러분께서 이런 마음을 적지 아니 그 하나의 불평으로 또는 한으로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건 비단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을 뿐이지 인생 모두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남자들은 뭐 좀 난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회사 나가면 회사에서 시달리고 집에 오면 집에서도 시달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쓴술을 마시러 술집을 가겠습니까? 그나마 거기가 낫기 때문에 그걸로 피난을 가곤 했던 것이죠. 목사님도 그랬느냐? 그건 공짜로는 못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덜컥 모가지가 딱 나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 소원이 잠 한번 실컷 잤으면 좋겠다 였고 모가지 잘린 김에 좋다 이제 잠이나 자자. 마누라가 자게 놔둡니까? 자는 꼴을 못 보잖아. 일어나 나가. 어딜 가? 아무데나 가. 밥 줘. 저 웬수는 왜 밥은 꼬박꼬박 찾아먹어. 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남편 편을 드는 것도 아니야, 여편 편을 드는 것도 아니라 모든 인생의 고달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말하자면 인생에서 참으로 고달픔인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정이 지켜지는 것과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애들이 크는 것은 다 이렇게 희생한 아내 덕분이요, 어머니 덕분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이렇게 이름 없이, 이름 없는 곳에 뭐 내세울 직함 아닌 직분에서 충성한 모든 모래알 같은 사람들의 그 작은 충성들에 의하여 한 나라와 한 시대가 지탱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자꾸만 조롱합니다. 더 커져라, 더 나서라 그러죠. 세상은 비교 우위를 점하라고 자꾸만 꼬드깁니다. 뺏으라 그러고 딛고 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우린 양보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우린 우리로 인하여 남이 혜택을 입게 하라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틀리고 있기 때문에 허망하다느니 난 뭐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면 말이죠. 사도행전 6장에 가시면 성경에서 가장 멋지게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쓰임새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이상의 최고의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 같다는 건 생긴 걸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의 경지가 밖으로 배워나온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가 맡은 일은 뭡니까? 죽는 것이었습니다. 돌 맞아 죽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충전공이나 이준열사 같이 국가를 위하여 또 의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 순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건 어쨌든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패자의 저항이요, 망자의 발버둥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승자에게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죽음입니다. 남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널리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제일 기쁘게 여기셨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은 바로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린 감추어지고 우린 손해보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희생당하고 그 내가 한 희생으로 꽃과 열매는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죠. 이것을 이해 못하는 우리는,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난 뭐야? 라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일들, 전업주부시든 뭐 조그만 직장에서 매달려 사는 월급쟁이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믿음 안에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북한 무장 간첩단이 임진강으로 넘어오다가 우리 군 초소의 그 초병이 발견해서 은밀하게 대처하여 모두 사살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보초를 선다, 경계 근무를 한다는 이 초병의 임무는 사병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 맞는 모든 그 병사들이 맞는 그저 흔하디 흔한 대표적인 임무입니다. 적군이 오는가 지켜보고 자기 부대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병을 서보면 아시겠지만 99.9%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0.1%만 무슨 일이 생기죠. 내가 지키는 동안에 일이 안 생긴 거는 이 사람이 무능해서고 내가 지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그걸 방비하면 이 사람이 유능한 거냐? 그렇지 않죠. 누구나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을 모두가 지켜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번이었던 자가 그 사건 때문에 같이 그 이름이 회자되는 것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때 무장 간첩단을 발견하고 은밀히 대처한 그 초병이나 다른 그 애들이나 옛날엔 군인은 무조건 아저씨였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는 다 애들이 됐어요. 다른 애들이나 똑같이 충성된 자기 임무를 했고 우리가 이 얘를 그 영웅시하는 것은 그가 사건을 만났기 때문이며 그가 사건에 남다른 대처를 한 게 아니라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건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배운 대로. 아, 이상한 놈들이 왔다. 크게 말하면 저놈들이 들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은밀히 가서 응? 누구 장교를 깨우고 까만 옷 입은 놈들이 왔습니다. 아 그러냐? 준비해라. 쏴라. 아래서 쐈단 말이에요. 누구 총에 맞았는지도 몰라야죠. 그래서 그는 훈장을 받고 1년 휴가를 받았나? 무슨 제대를 했나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 우린 다 시선이 글로 가 있다. 나도 임진강변에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됐나? 아니잖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똑같잖아요. 물고기로 자라고 보리떡으로 크세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쓰였느냐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사건화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동일한 거라고요. 5천명을 먹여 12광주리에 남긴 보리떡 다섯 개와 이름 없이 누구의 밥상에 올라 누구의 입에 들어가서 누가 먹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이 자기 임무를 다 한 거라고요. 이 이름 없이 기억됨이 없이 이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1년 동안에 뭘 했느냐? 우리 가정 지켰죠. 우리 직장 지켰죠. 뭐 어떻게 크게 지키냐? 내 일을 했죠. 무엇을 참았죠? 이 도약하고 싶고 비약하고 싶고 남보다 고개 하나 더 내밀고 싶고 이 지루하고 별 볼 일 없는 일 때려치고 꽉 뭐 한 건 하고 싶은 그 훈련되지 않은 욕망과 야심과 더러운 자존심 같은 것들을 억누르고 내 분수를 지켰죠. 그게 위대한 거죠. 이건 세상이 쳐주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지고 벗고 산 하루하루들, 여러분들도 기억 못하는 나날들, 왜 기억 못하죠? 그런 날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이 시대가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책임을 외면했으면 무슨 성실하고 분별하고 건강한 후손이 생기겠습니까? 뭘 보고 뭘 배우며 무슨 보호를 받겠습니까? 다 내버려진 자들이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값싸게 치는 겁니다. 세상은 희소한 것만 가치 있다 그러고 많으면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만 이렇게 구별해서 주십니다. 그런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영웅입니다. 영웅, 유능, 위대,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 성실, 분수를 지키는 마음, 절제, 인내, 겸손,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나온 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나는 옛날 내가 가졌던 세상에서 같이 있던 모든 것은 버렸다. 난 그게 해가 된다는 사실과 더럽다는 것을 알았다. 뭐가요? 학벌, 문벌, 세상에서의 모든 재주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 그 세대에서는 가장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문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해롭고 더럽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 말고 믿는 나라에서의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용, 이것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채워지기를 바란다고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가 있고 그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가 말하는 세상과의 단절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들어간, 우리가 가지는 이 믿는 사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내용이나 가치는 세상의 것과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남을 해치죠. 우리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리는 바울만 해도 그렇게 봐요. 바울은 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하죠. 그는 봐라, 벌써 준비가 다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에 가시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자신이 왜 쓰임을 받았는가? 아니,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임을 받았는가를 이렇게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바울도 구원받았댄다, 야. 야, 바울도 일꾼이 됐댄다.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고요. 영웅과 위인으로가 아니라, 그는, 그러니까, 뭐예요? 파이프라인이라고요. 야, 바울도 했대. 우린 더 낫지 않냐. 이런 최조선의 모델이었지 최고의 경지의 모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일꾼까지 됐댄다. 이게 바울의 쓰임의 그 내용이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여러 의미가,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그 크신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더 준비가 잘 됐고, 더 주를 위해 열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쓰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학벌과 문벌을 가지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준비 작업이 뭐였냐면, 스데반을 죽이게 한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데 그 책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나는 스데반을 죽인 자라 하는 것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살고, 그래서 자신을 위인이라고 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그게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기 평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우리 스데반 얘기와 연결해보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돌 맞고 죽음으로 바울을 탄생시킨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모든 일에 만일 하늘에서의 보상, 포상이 있다면 절반은 스데반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그 분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죽고 지고 희생하는 감추어진 밭에 심기운 겨자씨같이 파묻히는 것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일 안 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일하게 싹을 내십니다.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 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요 가치는 이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입니다. 그래야만 싹이 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수확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일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년을 생각할 틈 없이, 다른 걸 돌아볼 틈 없이 생활에 쪼들리고 돈으로나 건강으로나 일로나 자식 키우는 것으로나 그저 동분서주하고 노심초사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12월 31일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죠? 허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책임 있게 산 탓입니다. 날짜 가는 걸 아는 건 빈둥이들밖에 없습니다. 응? 여러분 군대 가보셔서 아시죠? 말년이 되면 매일 미칠라 그래. 하루가 안 가, 하루가. 응? 이 할 일이 없으면 하루가 안 가. 야, 오늘이 어제가 화요일이면 오늘이 수요일 맞냐? 이렇게 물어봐, 이 왼수들이. 응? 야, 일주일이 왜 7일이냐? 5일만 하면 안 되냐? 날짜가 안 가요. 일이 없어서 그래, 일이 없어서. 우리 본인이 가진 야망과 위인됨과 영웅되는 사건들을 꿈꾸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발상이 옳시다. 그걸 가지고 한탄을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느 틈에 1년이 갔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수업이 시간이 지나가질 않아요. 아무리 공상을 해도 안 가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제가 해봤습니다. 한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거. 공부를 따라 해보세요. 50분의 수업은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웬 설교가 이렇게 기냐? 안 들으면 세계 일주를 세 번을 해도 이게 안 끝나요. 들으면, 아니 왜 목사님 설교를 5분밖에 안 하시냐? 그렇게 돼요. 아멘이옵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짧은 것은 의미가 없이 시간이 빨리 흐른 탓이 아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산 탓이요, 여러분이 충성한 탓이요, 여러분이 제대로 산 탓입니다. 누가 난 뭐야 그러면 입담으로 국방색 실로 꿰매기 전에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저 소돔 고모라 성의 운명이 열 명의 의인 손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운명은 우리 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지지고 볶는 인생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이 사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벌써 이 세상은 죄로 범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의 중요성과 그 1년의 짧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씀으로 붙들어 매셔서 앞으로 남은 여생도 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선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이 칭찬받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구원하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후손을 기르며 사회 앞에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성실과 분별과 절제와 겸손과 주를 믿는 믿음으로 분수를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저 더러운 욕심과 허탄한 정욕들을 내세우는 싸움에서 우리는 오직 거룩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성실을 지켜내는 유일한 이 시대의 생명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이 일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복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로 우리의 맡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과 이 세상의 죄악들이 물러나는 일들과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의 돌아섬을 보는 그 기쁜 기적들을 목도하는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